열왕기하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립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그럼 구약 성경이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그 아버지의 중심을 잘 알아서 이 땅을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둔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본 뜻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께 낭패스러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간다면 사실 그보다 더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시 여기신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보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평행선을 그린다는 사실 하나를 지금 한번 입증해 보일 테니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해석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해석은 우리의 삶의 대응 방식을 달리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업적주의, 결과주의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한 인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되어지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이 인물이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가에 주목한 나머지 성경이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는 관심은 없고요. 우리는 이 인물을 칭송하고 높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보살핌과 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히스기야, 종교개혁, 정치개혁, 경제개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히스기야의 기도 이렇게 하면요, 완벽하여 기도했더니 그의 수명이 15년이나 늘었더라라는 영성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이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신지 혹시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수련회에 와서 18장, 19장, 20장에 걸쳐진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어젯밤에는 이제 영화를 보고 또 마음껏 쉬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몇 주 주일 동안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좀 증거할까 합니다. 여러분, 한 인물이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중간쯤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했다가 말년에 도무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 인물을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까? 존경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다들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개혁의 선두주자로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 결과주의, 업적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들 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해도 우리는 다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만나보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9장, 20장은 히스기야 한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이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제위 말기에 나라가 쪼개어진 것은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은 성군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가 말년 전에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우상의 산당을 지어 바칠 정도로 타락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치세 말년에 막대한 공사를 한다고 이스라엘이 골마 터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솔로몬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뒤집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었지 않습니까? 쪼개어진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의 정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한 나라는 유다가 되었습니다. 반대편에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제3년, 호세아는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등극하는 그 시점에 여기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한 번쯤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할 때의 일이 되거든요. 16장 7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그 바로 앞부분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북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정신을 잃은 거죠. 형제의 국가를 타국과 손을 잡고 치려고 하니까 이 아하스가 급한 나머지 아수르에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16장 8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도움을 청했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류로 옮기고 또 루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방금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생명을 건진받은 아하스 왕이 인사를 하려고 아수르의 왕을 찾아갔다가 그 신전을 보니까 문이 돌아간 겁니다. 그럼 굉장히 괜찮다 하고 돌아왔으면 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구조를 그 신전의 모양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말이나 됩니까? 다윗의 계열들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앞에서 자기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부모로 대접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문을 없애고요. 아수르 왕을 위한 문을 따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인데 인간 아수르 왕 개인을 위한 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크면 이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당대 아수르는 중군동의 패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입니다.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이 나라가 한번 움직여주면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수르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시절이라는 겁니다. 아하스가 이 아수르에게 자식 행세해서 그에게만 잘 보이기만 하면 모든 일이 풀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속국입니다. 거의 종교적, 이 종교는 뭐 성전이 다 해파되었고 성전 문을 닫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거든요. 아하스가 나라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다시 18장 2절로 돌아와 봅시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기 이전에 꼭 그 어머니의 이름을 적어두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쫓으며 살았는지 세상을 쫓으며 살았는지 그 책임을 반드시 여자에게 그리고 그 아비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25세 때 왕이 되어서 54세까지 다스립니다. 히스기야에게 제위 초기가 18장 서두입니다.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서를 읽다가 보면요, 다윗 이후로 모처럼 좋은 내용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남왕국에서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까지 왕이 16번째입니다. 16번째 왕이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다윗처럼 정직했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인물이 한 명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제위 초기에 다윗 왕처럼 모든 면에서 정직했던 인물임을 성경이 밝혀줍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생활의 서두에 굉장히 출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뭘 잘했길래 성경이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는가? 그게 4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추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추상은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기도를 세워뒀거든요. 그걸 추상이라고 합니다. 뒤에 아세라 목상은 말할 것도 없이 우상이고요. 여기 산당은 성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곳곳에서 섬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고 나면 자연스럽게 산당이 없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없애지 않았습니다. 없애지 않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지역의 우상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산당이 되었습니다. 성전 이전에는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는데 성전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를 섬기는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을 제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등극하자 말자 주상, 우상, 산당까지 오랫동안 자행되어져 오던 우상의 잔재들을 그 뿌리까지 찾아내어서 제거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18장 4절 중반절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돌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순히 불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입니까? 아니요. 구약을 배우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을 참으시고 또 13년을 참으시고 또 남은 인생까지 참아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야곱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 버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도 살아서 죽을 때까지 별다르게 한 게 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다 못해 넘치시고 그 사랑으로 항상 인생들에게 애걸하시고 구걸하시는 분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구약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불평했다고 뱀을 보내셔서 물어서 죽게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가르신 홍해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왔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제 하나님 못 섬기겠다. 하나님 섬겨봐야 소용없네. 그냥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애국 방식대로 살자. 그 앞에 제의하고 춤추고 제사 지낼 때는 마음껏 음란 행위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예배했거든요. 이건 도대체 하나님 믿어보니까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못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불평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불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한 손으로 때리시면 다른 한 손으로는 어루만져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못으로 불뱀을 만들어 올리되 그 불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뭐 때문에 다 하셨죠?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 다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누스단, 노뱀이었습니다. 노뱀 자체는 아무런 신통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시절이 지금 18장 이 중반의 시절에 비해서 80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있는 이 시간까지도 그걸 버리지 않고 숭배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루아침에 그 느후스단 노뱀을 회파했다는 거죠. 이건 노뱀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가끔 우리는 되게 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양화진 곁에 절두산 들어보셨습니까? 천주교의 절대적인 성지 아닙니까? 그 천주교의 절대적인 성지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지 아니면 비신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상이 서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절을 하거나 합장을 하면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비신자거나 기독교인들이겠죠. 한 목사님께서 신부님께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저 돌멩이에게 절을 한다는 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신부님 말씀이 나름 타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들은 돌을 보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세워놓고 100년이나 계속 절을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2006년 3월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2대 정진석 추기경이 캐톨릭의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이 취임하자마자 절두산 위에 있는 김대건 신부상은 우상이다,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끌어내려서 부셨다, 한국 캐톨릭의 모든 사람들은 정진석 추기경을 내려앉혔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몇 살 때요? 25살 때요. 18장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히스기야를 기점으로 이 왕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걸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게 6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착 달라붙었다라는 말,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서 그가 명하신 명령들을 다 지켰다라는 거죠. 옛날에 저는 연산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집에서 연산동에 있는 교회까지 가려면 두 번 보통 버스를 갈아타야 됩니다. 31번을 타고 동네쯤에 가서 55번을 타고 다시 가야 됐어요. 1시간에서 1시간 1, 20분은 좋게 넘는 거리를 매일 교회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리고 대학 시절 초반까지 그 예배당에 갔었어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었죠.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교회 갈 일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제위 초기에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걸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해 두십니다. 그런데 평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업적주의나 결과주의에 물든 우리는 여기만 보고 그리고 15년의 기도의 응답만 보고 히스기야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일을 하나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사람이 신앙은 이래야 돼, 믿음은 이래야 돼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찾아보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18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까 아버지 아하스는 매년 조공을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등극하자마자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8장 8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집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내 화관이었던 블레셋을 쳐 부쉈다는 겁니다. 주상 없애고 산당 없애고 하나님과 동맹하고 연합하고 아수르 관계 청산하고 위대한 개혁까지요. 이스라엘이 한결같이 히스기야를 들어서 종교개혁자, 정치개혁자, 경제개혁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요? 폐역한 임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종교적으로 열악했으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나라의 자주독립을 외칠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있어 얼마나 멋진 임금이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재임 초기에 그 인기도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초기의 이야기가 9절에서 계속됩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어 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네. 형제의 나라 북왕국이 호세아 9년에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는 그 내용을 밝혀두는데 12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그들이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가 눈앞에서 북왕국이 망하는 걸 본 겁니다. 그곳 나라의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을 보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마지막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히스기야는 반면 교사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취임 초기 1기의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중기가 13절로부터 증거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벌써 그죠 14년이나 흘렀죠.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초반에 멋지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출발했던 히스기야가 10년 지난 그날 아수르 왕이 북왕국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두지 않고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던 유다를 들어와서 유다의 각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에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지금 대구까지 다 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왕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왕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아주 상식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위 중기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 라기스는 대단히 그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 던져주는데 라기스를 점령했다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올라오면 위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내려와서 양쪽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령해야 될 곳이 라기스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요충지고 전략적 중심지거든요. 라기스를 이미 점령했다는 것은 사실상 아수르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 석권했다는 남은 건 예루살렘 밖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자를 라기스로 보내서 18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한 말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 범죄했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잘 보내던 조공 안 보냈는데 잘못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14절 중간입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치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내가 조금 왔냈는데 이제 얼마를 청구하든지 내가 그거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한 달란트는 34kg거든요. 그러면 은 300달란트는요 무려 1281kg가 됩니다. 10톤이 넘습니다. 은을 10톤이나 넘게 가져오라라고 했고요. 금 30달란트니까 이것도 1000kg이거든요. 1톤입니다. 은 10톤과 금 1톤을 조공으로 바치랍니다. 여러분 초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뉘앙스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뭘 잘해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괜찮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토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괜찮았으면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기도하지요. 정치적으로 다시 타협하려는 이런 카드를 꺼내들지 않아요.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이잖아요. 얼마나 급했던지 18장 15절에 이렇게 전개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기가 종교개혁할 때요 우상 없애서 그 금 먹여서 성전의 문과 기둥에 금을 입혔거든요. 근데 자기 손으로 자기가 입혔던 그 금을 떼서 다시 1톤, 10톤 만들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거죠. 초기에 히스기야 왕을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10년 만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걸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시차는 아주 짧았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있는 기둥에 금까지 벗기고 성전에 있는 모든 은을 내어줬는데 조공을 바치고 문제가 해결됐는가?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네. 조공을 탁 받고 나서요 아수르 왕이 자기가 신임하는 최고의 장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라는 겁니다. 조공은 조공대로 다 받고 다시 공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건요 문제 교류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마침표가 찍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늘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에 다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큰 파도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크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아니 실패하고 이전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지경에서 다시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공격을 늦추었을 뿐이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뭔가 전략이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요. 이제 랍사게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너희들 끝났다. 싸울 필요 없으니까 항복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역이 다 먹힌 겁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19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들었다는 걸 랍사게 협박을 들었다는 거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2절을 잘 보세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옷 입은 폼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폼인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외관상으로 배옷만 갖춰 입은 거예요.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를 취했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뭐하러요?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해산 한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살핌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지라. 누구의 하나님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다이다. 자기가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이사야대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네 기도가 부족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와 같은 난국을 맞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기도해서 이 난국을 풀어가게 해달라고. 자기는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후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그들에게 다 듣죠. 두려움에 봉착한 히스기야가 19장 14절에 드디어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된 이후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으로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여러분, 이 유명한 사건 아시죠? 그랬더니 19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응답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손장이 되었더라. 우리는 사마리아 성 앞에 주둔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죽은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결과물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요, 지금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한마디 하시고 나서 뭔가 응답하셔야 됩니다. 네가 그러고도 신앙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왕이냐? 네가 그렇게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너희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다 죽고 난 지금에야 이제 기도하니?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신앙 하나 때문에 너희 나라가 망했지 않니? 그런데 본문은요, 마음이 무너졌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기도해야 할 때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그에게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니까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 일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던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중기는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안 적이 없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모른 채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가 어떤 논리로 문제를 풀어가는가를 보면 하나님은 그가 신앙인이었다 혹은 신앙인이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여러분, 앞서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반문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모르고 가는 인생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뜻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고민하며 걸어간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만을, 업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멈춘다. 그리고 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위해 움직인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지, 그의 일생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사람들이 매우 적어요. 우리는 다 우리의 일에 관심이 있고요, 우리의 업적에 관심이 있고요, 우리의 결과물에 관심이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앗수르와 관계를 끊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앗수르의 위세가 얼마나 큰지 몰랐다는 거죠. 또 하나님도 제대로 몰랐던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큰 분이신지도 몰랐다는 거죠. 앗수르 군대가 자기 성읍을 둘러싸니까,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그들에게 조공부터 바칠 만큼 양쪽 다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했을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요, 18장, 19장, 20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히스기야의 초기 개혁은 하나님을 위한 개혁이 아니었고 정략적인 개혁이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가 젊은 나이에 임금이 되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략적인 개혁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개혁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히스기야는 평화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임금들과 똑같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게 불편할 때도 있고, 우리가 길게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이 말씀과 무관했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셔서 성령께서 본비하시고자 하는 그 일, 말씀을 조명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보다 복된 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우치고 변여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축이 우리의 중심에서 그분에게로 옮겨져야 할 때입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히스기야처럼 날이 가면 갈수록 못하거나 퇴보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쫓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말씀을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해석이, 우리의 해석을 통한 삶의 대응 방식을 달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를 주목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예배하며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사사로의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법을 제정하셨다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안식일에 돈을 쓰고 일을 하지 않고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와 만나고 내 뜻을, 내 말씀이 너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 나와 교제하기 위해 다른 걸 좀 멈춰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우리는 늘 정지하기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고 나서 밖에 부스터를 켜고 고기를 구우면 유대인들 법으로는 일단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쳐 봅시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그 몇 사람이 이곳에서 나온다면, 아니 여러분, 어제 제가 권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다 그런 생각도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보내드리는 찬양 혹시 그 가사 들어보셨습니까? 음 자체는 가요 같아서 일단 거부감을 나타내시면 제가 죄송할 바 고개가 숙여지지만 가사의 내용은요 참 탁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들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까? 어떻게 이 하나님을 노래할까?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래고, 아 고수들이 참 많구나. 하나님을 정말 깊이 바르게 이해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시내가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크게 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일지라도 높게 여겨주시며 우리의 삶의 순종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일로 쳐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목격합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순종이나 노력이 점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하여 선으로 연결되어 이 땅에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시내과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